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것 무척 감사가 됩니다. 잠시 귀한 것을 들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새로워진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 앞에 모두어 가기를 바라옵고 무뎌진 마음, 무거워진 마음 그냥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자비하신 주 앞에 털어놓으며 새로워진 시간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형성해 가도록 우리 준비해 보십시다. 오늘 그가 예비하신 가야 할 길이 있고 오늘 그가 인도하실 그의 부르심의 뜻이 있다면 우리 주저하지 말고 그를 향해서 안식 속에 길 가도록 근신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기도케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새롭게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깨게 해 주셨네. 주님
등장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고향에 살면서 친척들과 아비집과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는 나하고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라는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나하고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내게 복을 줄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세상과 사라질 것들과 관계 속에서 살지 말고 나와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 실제로 이 큰 복들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과 관계를 끊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쫓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방향을 바꿔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 말씀 오라 하시는 그 말씀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니 이렇게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이 지금 풍랑 있는 바다처럼 요동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딛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풍랑 있는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무서워 바다에 빠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제 풍랑 있는 바다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움이 생겼고 풍랑 있는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과만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처럼 이 보배롭고 이 놀라운 말씀들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주님 주신 생생한 교훈과 우리를 바르게 해주시는 책망과 바르게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교육을 날마다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정말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중심도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영혼, 운동력 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은 항상 풍성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은 곤란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또 시편 119편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자신과 주님 말씀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시편 119편 6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복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처럼 그의 영혼은 만족함이 넘쳤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 주님께서 다윗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잔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다윗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을 따르게 하셨고 결국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고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생하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다윗은 시편 18편에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고 진실된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은 시편 119편 165절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비참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요셉의 앞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라는 말씀처럼 요셉을 대적할 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길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앞길을 막지 못했고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을 성도들이 누리기 위해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갖자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자기들과 화친하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주님과만 관계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서 이러한 담대함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구나 이 은혜는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는 어머니들은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나를 볼 때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에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실행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모르드개의 모습 속에서 찾아봅니다. 하만 총리의 괴락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믿음의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견고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붙들었다면 그들의 광야의 삶이 방황이 아니라 큰 기쁨과 기대감 넘치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말씀과만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았다면 문제될 것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산 것이 아니라 환경과 보이는 것과 세상 것들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삶으로 그들의 심령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말씀들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늘 이기는 삶, 늘 생명 넘치는 삶, 평강 넘치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크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